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경제 현안에 대한 중국과의 논의 창구인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데이비드 말페스 차관은 어제자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포괄적 경제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다며 미국은 이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페스 차관은 중국이 시장 중심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포괄적 경제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국제 규칙과 시장 자유화에 좀 더 보조를 맞추려면 경제 관행을 바꾸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포괄적 경제 대화는 두 나라 고위 관리들이 상호 통상과 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한 소통 창구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난 7월 처음 열렸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당시 대화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세계무역기구에 보낸 의견서에서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테라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하는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경우 팔레스타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이달 중순까지 연장된다고 스테판 데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평화회담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정부 대표단이 내부 논의를 위해 며칠 동안 시리아에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헌법과 유엔 감독하에 의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중점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6년 넘게 계속된 전쟁 이후 시리아가 어떤 모습이 될지 구상하는 12포인트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시리아 평화회담에는 유엔 중재 아래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이집트가 지난달 28일 서로의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문 초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카이로를 방문해 이집트군 고위 관계자들과 최종 합의문 작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합의가 공식화되면 러시아 전투기가 이집트의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합의는 5년간 유지되며 양국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집트 내 리비아와의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적어도 42명이 다치고 주택들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케르만주 헤자드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진원지는 케르만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36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달에도 이라크와의 국경 인근에서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530명이 숨지고 약 9,00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에머슨 음란가와 신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요직에 포함한 새 내각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음란가와 대통령은 어제 발표에서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의 퇴진을 가져온 쿠데타의 주역인 시무 시소모요 군 총사령관을 외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또 공군사령인 페렌스 시리를 토지 농업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음란가과 대통령은 축출된 무가베 전 대통령 시절 장관들도 상당수 다시 기용했습니다. 이 밖에 집권 여당의 핵심 간부인 패트리 치나마사를 재무장관에 임명했지만 야권 인사는 한 명도 내각에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원유를 더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들 사이에 대북 지원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내년이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원유를 더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are doing a lot. We do think they could do more with the oil. We're really asking them to please.
틸러슨 장관은 30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원유와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건 원유를 더 제한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원유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왔을 때도 원유를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Through sanctions, we have cut off 90% of North Korean trade and 30% of its oil. But the crude oil remains.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동력은 원유라며 대북 제재들을 통해 북한 무역의 90%와 유류 공급의 30%를 각각 차단했지만 원유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말을 했다고 헤일리 대사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들 사이에 대북 지원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제재 이행에 동참할 때라는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해선 한국에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We refer you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is decision.
애덤스 대변인은 3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뉴욕에서 대북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 정권의 최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to take action to exert maximum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the DPRK regime.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고위 당국자들을 면담한 천혜성 한국 통일부 차관 등은 30일 뉴욕에서 유니세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유엔 본부 유니세프 뉴욕 본부 대변인실은 전날 VOA에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대북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노기덕 대변인도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해당 국제기구들과 지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뉴욕에서 오마르 아부디 유니세프 사무차장과 마누엘 폰테인 긴급구호국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각각 450만 달러와 3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해당 금액의 공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UN 인구기금이 북한 인구 총조사를 위해 600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핵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모든 나라가 최소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expect at a minimum full implementation of UN sanctions.
한편 유니세프는 BOA에 한국 정부가 자금을 공여하면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영양실조 치료를 위한 필수 의약품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교체설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동안 북한 문제 또 이란 핵 합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엇갈린 견해를 밝히며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장관 교체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접근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네.
틸러슨 국무장관 교체설이 또 불거졌네요.
예,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백악관이 틸러슨 장관을 몇 주 안에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후임자까지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백악관이 이 보도를 공식 부인하기는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들이 백악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틸러슨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언론 보도를 적극 부인하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이유인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아예 대통령이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현직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실제로 교체된다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관장하는 국무부의 수장 자격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예.
그리고 국무장관의 이런 활동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전략이나 정책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장관의 어떤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어 왔습니다.
예.
가령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두세 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예.
또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자리에서도 재지정은 상징적 조치이며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도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외교 업선이 여전히 유효하고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것과는 분명히 톤이 다릅니다.
예.
이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정권교체와 정권 붕괴, 흡수통일, 주한미군의 38선 북쪽 전개 등을 하지 않겠다는 4노 원칙을 제시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예.
이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이처럼 다른 접근 방식은 지난달 극명하게 세상에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북한과의 외교를 강조하는 틸러슨 장관을 공개적으로 면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무장관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집행자지 결정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예, 행정각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보면 국무장관은 대통령의 최고위급 외교조언자로 국무부를 통해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실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장관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권한이나 역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서 직접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등으로 세세하게 개입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틸러슨 장관이 취임 초부터 인사 문제를 놓고 백악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던 게 생각나는군요.
예, 이 당시에 일부 언론은 틸러슨 장관이 자율성과 독립성, 부처에 대한 통제권과 전통적으로 그 자리에 주어졌던 권한이 없다는데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실제로 틸러슨 장관이 부장관으로 추천한 인사가 백악관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바로 지난달에도 사퇴설이 불거졌었고요. 당시 틸러슨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설을 부인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때도 언론들은 틸러슨 장관이 지인들에게 올해 안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실제로 교체되면 미국 역사상 120년 만에 처음으로 임기 첫 해에 물러나는 국무장관으로 기록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또다시 불거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사퇴설 여러 맥락들을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의회의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패투미 상원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미 의회와 행정부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2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야심은 미군과 동맹국들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마침내 대북 제재 이행에 강제력을 부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방법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달 초 상원 은행 주택 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벤 홀런 의원과 투미 의원은 지난 7월 양당을 대표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원비어 대북 금융제재법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상원에 이 법안을 조속히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하원도 이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이와 유사한 새 대북 금융제재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재에서 더 나아가 제재 이행에 법적 구속력을 강제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미 정부와 대통령 행정명령,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 재무부가 미국 내 금융계좌 동결 등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벤 홀런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주는 조치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든지 혹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대북 제재 약속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은 물론 강제적 방안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해도 몇 차례씩 이제 발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국제사회를 심히 이제 우롱하는 거고 우리 북한 국민들을 굶주림으로 몰아넣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 마영의 회장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돈으로 주민들을 더 잘 먹이고 주민들에게 자유를 부여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마 회장은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국제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탈북자 동지회 김창호 회장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주민들의 삶이 희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뭐 북한은 지금 모든 그 과학자들 지금 이런 과학자들 다 군사를 돌리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그다음에 그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군사비 들어가는 돈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김 회장은 북한이 군사비로 사용된 돈을 주민들을 위해 경제를 위해 조금이라도 썼더라면 그렇게 많은 북한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자유를 빼앗긴 채 탄압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제사회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이행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나라들도 있었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김혜성 씨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과 미국은 북한의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도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법과 수단은 소극적이어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세계가 말하는 목소리와 세계 질서와 자기들이 생활과 관련됐다는 것을 잘 알게끔 해야 되겠는데 주민들이 사상 상태와 그런 이 생활관에 대해서 바뀌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데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수단과 방법에서 좀 다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보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북한 정권이 도발에 나서는 데 필요한 자금이 모두 북한 주민들에게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엔에서 대책을 논의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예고된 것이라며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암을 자꾸 키우면 뭐 마지막 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건 뻔한데요. 뭐 암튼 빨리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평화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해요.
리 씨는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도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평화적 비핵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 남은 것은 강제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내년이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밝혔습니다. 마이크 커프먼 공화당 의원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 정권은 붕괴될 것이라면서 북중 교역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It's just very concerning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advance its ability to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역량을 진전시킨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발사체를 무기화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소용화하는 것이 분명 다음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at the military options always have to be on the table.
군사 옵션을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 상황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외교적 해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에 추가 압박을 가하는 외교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사를 군사 대응이 필요한 만큼의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You know, it has to be proportionate. And the fact is that this was not this is not a weapon.
군사적 옵션은 북한의 행동과 비례해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위한 발사체이지 무기화된 발사체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I mean, yeah, certainly. I mean, it's a test. It raises concerns. It clearly shows us that they're getting closer.
실험이긴 하지만 우려를 낳긴 합니다. 북한이 영내 국가들에 도달할 수 있고 미국도 사정거리 안에 두는 핵무기 개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는 실험이기 때문이죠.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당연히 미국은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충돌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I think we have lots of things that we can do still in terms of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꾸준히 강화시키고 있긴 하지만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중국에 지금보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없으면 북한도 또 북한 정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붕괴되겠죠. 따라서 북중 교역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줄곧 IC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y have ICBMs, but there's still a step that they have to go in terms of their research.
북한이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선 아직도 거쳐야 할 단계가 조금 더 남았다고 보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상당히 정교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역량을 갖춘 ICBM 개발을 완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게 됩니까?
We have to continue working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영내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대응은 여전히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I don't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I mean you never say never but I can't see the United States engaging in a
절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핵무기 개발 역량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의회 내 기류가 그렇습니까?
It's been kind of a US doctrine for a very long time not to engage in first strike.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미국의 원칙입니다. 미국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큰 우려를 갖게 만듭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That would be the THAAD system, the theater high altitude.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언 미사일이 있고요. 군함에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 시스템을 결합하면 북한의 공격을 막을 미국의 방어력은 상당히 신뢰만하죠. 북한이 핵무기를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뚫을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는 지상 기반의 미사일 방어 역량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뛰어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굳이 북한의 선제 공격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최근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과 한국 캠프 허프리스와 비무장지대 등을 방문하신 걸로 합니다.
But it was concerning to me that that China had put pressure on is still putting, you know, is still retaliating.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 보복성 조치를 가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사드는 방어 시스템일 뿐인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한국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미국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죠. 또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미한 동맹이 아직도 굳건하다고 느꼈고 한국이 군을 현대화하고 또 주한미군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캠프 허프리스 건설에 투자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국 방문 시 사드 추가 배치 등 북한 위협에 대비할 군 자산 증강에 대해 협의하진 않았나요?
Well, obviously we'd like to put more increase our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물론 저희는 한국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배치하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배치된 방어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한국에 추가로 군을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2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필요할 경우 바로 한국에 추가 군사 자원을 지원할 능력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한국 방문 시 주한미군 지도부로부터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So one thing I think that's becoming evident that we talked about, you know, with the in my discussions with the minister.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나눴던 얘기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군 자원과 관련해서 북한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서 핵무기 프로그램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이죠. 재래식 군대의 자원마저도 핵무기 프로그램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재래식 군대는 거의 무시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Just the fact that they're not modernizing their conventional military.
재래식 군대를 현대화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재래식 군대에 투자하는 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북한 정권은 재래식 군대보다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어떤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first of all, I think that they are close to developing a nuclear weapon.
우선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가까워졌습니다. 또 미국과 영내 국가들에게 북한에 이런 영향을 날리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북한 수뇌부에게 핵 보유국 지위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보험인 것이죠.
네, 지금까지 마이크 코프만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량과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담에는 이조훈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 담판을 압박하거나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지난 29일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이날 새벽 평안남도 평성에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은 무려 4,500km를 상승한 뒤 960km를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대 보도를 통해 화성-15형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으로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로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두 달 반 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가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숙명여대 김진무 국제관계대학원 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12,000km 이상 가는 미사일은 3단 로켓을 기본으로 합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미사일이 화성-14형, 그 미국에서 명명한 거는 KN-08 또는 KN-14인데 한 번도 시험 발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미사일을 아마 테스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되질 않아서 결국은 화성-14형을 개량해서 12,000km 이상 가는 이번에 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요.
둘째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사실은 지금 자신들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핵을 인정받는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협상은 원하고 있지만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명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비핵화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북미 간에 이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죠.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주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 당국이 성명에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김정은 동지는 사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였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번에는 핵무력 완성의 대업이 실현됐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려면 만 킬로미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태평양 상공에서 기폭장치가 폭발하는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서 확인된 건 만 킬로미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은 하고 있는데 오늘 보여준 내용만을 가지고는 그동안 발사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이 고도 4,500km라고 하는 고도를 날려보내기는 했으나 그것만을 가지고 ICBM의 완성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 검증된 그건 찾기가 좀 아직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재진입 이후에 목표 지점까지의 유도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번 선언을 미국과의 대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 군축 회의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입니다.
They're signaling to the United States, okay, we've done it. It's irreversible.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미국의 대화를 하자는 신호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와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시 김진무 박사입니다.
적어도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이번 미사일 발사와 같이 핵실험 또 SLBM 발사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사회 한반도의 긴장 또 국제사회의 긴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오는 12월 17일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6주기고 1월 1일은 북한의 신년사, 2월 8일은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3월에는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2018년은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세를 봐가며 적당한 시점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거나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 개최하는 세계 정당과의 대화가 오늘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공유한 동영상 때문에 영국 총리와 설전을 벌인 얘기, 또 미국에서 국무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중국에서 큰 국제 정치 행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 고위급 대화가 오늘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120여 개 나라 200여 개 정당과 정치 조직의 이 대표급 인사 460여 명이 참석했다고 이 관영 인민일보가 전했는데요.
예.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외국 정당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다가 대화하는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 정당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네, 뭐 세계 정당 대화라고는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 정당 대표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 조직위원회가 배포한 참가 내빈 명단에서 이 또 북한 조선노동당 관계자의 이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 베트남 공산당 관계자, 또 일부 아프리카 국가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이 추미애 대표가 참석해서 오늘 또 시진핑 주석과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지만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확장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구동존이 이념 아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구동존이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가운데 같음을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집권한 뒤에 이 구동존이 이념을 처음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국과 세계가 힘을 합쳐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의 반응들이 어땠을지 궁금하군요.
네, 현지 취재진이 저희 VOA에 전한 데 따르면 행사 형식은 대화지만 시진핑 주석의 이 일방적인 연설로 첫날 일정이 거의 채워졌다고 합니다.
예.
또 회의장 내부에는 시 주석 전기와 어록, 관련 사상서 등을 배치해놔서 일방적인 뭐 홍보 행사 성격이 짙었는데요. 이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중국의 일당 체제가 낫다는 최근 시 주석의 강조점을 외국에 전파하는 데 이 행사 목적을 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주요 정당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홍보하는 행사였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행사가 오는 일요일 3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분반 토론 일정이 잡혀 있지만 1대1로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비롯해서 주제가 대부분 중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에 관한 것들이란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밝힌 본래 행사 목적은 어떤 겁니까?
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과 아름다운 세계의 공동 건설, 이것이 바로 이번 행사의 구호인데요.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인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해외 정당 대표들을 모은 것은 지난 19차 전국대표대회, 이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노력의 시작으로 이 중국 어권 매체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시 주석은 오늘 개막 연설에서 19세기 중순 이후 계속된 전쟁의 도탄을 끝내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행사를 비롯해서 또 19차 당대회 이후에 이 중국 공산당은 대내외적으로 대규모 개혁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대내외적으로 이제 개혁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내부적으로는 어떤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어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또 주재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주요 당무를 외부에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관영 신화통신은 대중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즉시 응답하기 위해서 이 당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실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과거 모든 것이 대나무 숲에 쌓여 있어서 이 속을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중국을 가리켜서 뭐 죽의 장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랬던 중국 공산당이 당무 공개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다시 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이번에는
동영상을 올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동영상 3개를 리트윗한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 간의 갈등이 일었습니다.
예.
이 리트윗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직접 메시지나 동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이 동영상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자신의 트위터에 옮기는 걸 말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영국의 극우 정당인 영국 우선의 이 제이다 프랜슨 부대표가 올린 동영상 3건을 게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영상들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이다 프랜슨 부대표가 올린 동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제 링크를 했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동영상에는 무슬림 이민자로 묘사된 사람이 목발을 짚고 있는 한 네덜란드 소년을 때리는 모습이 실려 있고요.
예.
뭐 다른 하나는 한 무슬림이 성모 마리아상을 부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에는 일단의 무슬림 무리가 한 10대 소년을 지붕에서 밀어뜨리고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예.
나중에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소년을 공격한 가해자가 네덜란드에서 나고 자랐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이민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위 여부가 확실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네, 메이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우선의 동영상을 리트윗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특히 미국과의 우방 관계가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예.
이 메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영국 총리실 대변인이 한 발언과 또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영국 우선이 거짓을 퍼뜨리고 긴장을 촉발하는 증오 연설로 이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면서 이를 공유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총리실 대변인 발언이 나오자 즉각 반박했는데요. 29일 트위터에 올린 메이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자신에게 신경 쓰지 말고 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괴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나 집중하라면서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예.
그러자 메이 총리는 우리는 영국은 매우 진지하게 테러 위협에 필요한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다시 맞대응했었죠.
미국과 영국은 뭐 전통적으로 중요한 우방인데 두 지도자 간에 참 보기 드문 좀 이례적인 설전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가시하기도 했죠.
네. 사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1월에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예.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였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각별한 관계를 가졌던 것과 비교해서 또 언론에서 당시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메이 총리는 미국 초청에 대한 화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국을 국빈 방문할 것을 요청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수락했죠.
지난 7월에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으로 미뤄졌는데요.
네.
이번 동영상 파문으로 영국 의회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초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메이 총리가 어제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예.
또 영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가 양국의 이해에 부합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이번엔 알아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제 또 눈길을 끄는 보도가 있었죠?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이 틸러슨 장관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존 켈리 비서실장이 관련 계획을 만들었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최종 승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신문은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오 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의 뭐 경질설, 사임설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 각종 대외 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였고요. 그러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로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북한 정책을 두고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했던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계속 도발하지만 아직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틸러슨 장관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 밖에도 이란 핵 합의라든지 이 아랍 동맹국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에 무성했죠.
지금 뭐 이건 정책을 놓고 두 사람이 이견을 보인 겁니다만 네. 설상가상으로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뭐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서 moron 그러니까 뭐 멍청이라고 묘사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뭐 틸러슨 장관이 곧 사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틸러슨 장관이 그때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여전하다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서는 틸러슨 장관의 사퇴가 시간 문제다. 올해 안에 물러날 것이다 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예.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뉴욕타임즈가 아주 뭐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게 다시 수면으로 불거졌는데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신뢰가 없는 강요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원칙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자리에 지금 틸러슨 장관이 와 있고 또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현안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샌더스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일단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그런 모양새군요.
네, 맞습니다. 뭐 어제 국무부 쪽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켈리 비서실장이 아침에 전화해서 언론 보도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불거진 틸러슨 국무장관의 사퇴설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구름이 많고 수풍, 구성, 강계 등에는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7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7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5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낍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7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7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립니다. 장진, 해산, 평강, 삼지연 등에 오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7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1도고요. 청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4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9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영하 6도에 머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경제 현안에 대한 중국과의 논의 창구인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데이비드 말페스 차관은 어제자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포괄적 경제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다며 미국은 이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페스 차관은 중국이 시장 중심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포괄적 경제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국제 규칙과 시장 자유화에 좀 더 보조를 맞추려면 경제 관행을 바꾸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포괄적 경제 대화는 두 나라 고위 관리들이 상호 통상과 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한 소통 창구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난 7월 처음 열렸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당시 대화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세계무역기구에 보낸 의견서에서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테라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하는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경우 팔레스타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러시아와 이집트가 지난달 28일 서로의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문 초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카이로를 방문해 이집트군 고위 관계자들과 최종 합의문 작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합의가 공식화되면 러시아 전투기는 이집트의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합의는 5년간 유지되며 양국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집트 내 리비아와의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에머슨 음낭가와 신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요직에 포함하는 새 내각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음낭가구아 대통령은 어제 발표에서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의 퇴진을 가져온 쿠데타의 주역인 시무시소 모요 군 총사령관을 외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또 공군 사령관인 페렌스 시리를 토지 농업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음낭가구아 대통령은 축출된 무가베 전 대통령 시절 장관들도 상당수 다시 기용했습니다. 이 밖에 집권 여당의 핵심 간부인 패트리 치나마사를 재무장관에 임명했지만 야권 이사는 한 명도 내각에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번 개각으로 무가베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 일부가 물러났지만 과거 논란을 빚었던 인사들이 임명돼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들을 만나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다카에서 열린 종교관 회의에서 방글라데시 난민 수용소에 있는 로힝야족 16명을 만나 한 명씩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해친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해야 한다며 오늘날 신의 존재는 로힝야족이라고도 불린다며 이번 아시아 여행 중 처음으로 로힝야족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로힝야족 난민은 남성 12명과 여성 2명, 여자 어린이 2명으로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어제 연설을 통해 수만 명의 난민들에게 피난처 등 지원을 제공한 방글라데시 정부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무장 세력이 오늘 북서부의 농업연수원을 공격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공격범은 모두 5명으로 경찰과 군과의 교전 끝에 사살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공격범들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로 위장하고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